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30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AP통신에 이날 김 위원장과 30분간 공식 회담한 뒤 이어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환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이 건설적이었고 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IOC가 도와준 것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 스포츠 발전과 향후 개최되는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8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30일 가자지구 접경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총을 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시위대에 맞서 폭동 진압수단을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폭력 사태는 시위대 수천 명이 국경에 접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측은 돌과 불이 붙은 타이어를 던지는 선동자들에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이 실탄과 고무탄 그리고 최루탄을 쏘면서 사상자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 5개 구역에 천막을 치고 6주간에 걸친 항의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시위는 지난 1948년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팔레스타인인 수십만 명이 자기 땅에서 축출됐던 사건을 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29일 밤 시리아 북부에서 도로에 매설된 폭탄이 터져 미군과 영국군 각각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현지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군 관계자 2명은 로이터 통신에 시리아 북부 만비지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한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점령했던 만비지에는 현재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연합군 대변인인 라이언 딜런 미 육군 대령은 누가 공격 배후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딜런 대변인은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가까운 장래에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의 아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오마르 마틴의 아내 누르 살만 씨는 남편의 범죄를 돕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올랜도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살만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만 씨의 남편 오마르 마틴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2일에 벌어졌던 이 총기 난사 사건은 그때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모두 58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사르맛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사르맛 시험 발사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보도했습니다. 첫 시험 발사는 지난해 12월에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신문은 30일 플레세츠크에서 실시된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발사 준비 단계와 비행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러시아 전략미사일군이 2차 시험 발사에서 사르맛에 적용된 설계와 기술적 요소들의 정확성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30일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상회담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심 관심사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뒤로 밀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은 과거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있으시죠? 미국인들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손에 커피컵을 들고 다니는 미국인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주에선 앞으로 커피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런 경고 문구가 들어간 커피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 한 민간단체가 유명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 등 90개 커피 업체를 상대로 이 커피 원두를 볶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 캘리포니아 법이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3차 공판에서는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커피에 대한 배상액을 놓고 공방을 치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간단체가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요구한 상황이라 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4도로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고 북부 지방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9도로 포근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7도에서 18도, 신의주는 5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17도, 함흥은 4도에서 1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 커피컵과 관련한 소송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향긋한 커피가 생각나는 곡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나는 커피를 사랑해요. 커피를 한 잔 주세요. 라고 노래하는 맨해튼 트랜스퍼의 자바 지프 들어보시죠.
Snug in a jam, a sliced up onion and a raw one.
Draw one.
Wait a waiter, percolator.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Boston beans,
soybeans.
I said those rooty vooty beans,
cabbage and green.
You know that I'm not keen about a bean, unless it is the chili chili bean, boy.
Oh,
I love really?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Java.
Coffee and the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Blow me a slug from that wonderful mug and I'll cut a rug that's snug in a jug. Drop a nickel in my pot, Joe.
Taking it slow, waiter, waiter, perk.
Bo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에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합니다. 며칠 전 미국이 단행한 러시아 외교인력 추방에 대한 보복인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최대 조선사 두 곳을 합병해서 세계 1위의 업체를 만들 계획이고요. 이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경우에 베트남이 틈새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들을 추방한다고요?
네, 러시아에 있는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48시간 안에 폐쇄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9일 밝혔습니다. 추방되는 60명 가운데 58명은 모스크바에 주재 중이고요. 나머지 2명은 예카테린버그에 근무하는 인력인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이들을 외교 용어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 그러니까 외교적인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다음 달 5일까지는 출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존 헌츠만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상호주의에 따른 거라고 라브로프 장관이 말했는데요. 미국이 지난 월요일에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시애틀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겁니다. 러시아 당국은 같은 이유로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외교관 90명까지 총 150명에 이르는 서방 측 외교관도 맞추방합니다.
네, 앞서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시킨 이유는 뭐였죠?
네, 이달 초에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이주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 때문입니다. 러시아 군 정보기관 출신으로 영국 해외 정보국에 정기적으로 기밀을 넘긴 전력이 있는 이 세르게이 스크리팔이 딸과 함께 런던 근교에서 독성 물질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요. 수사 결과 옛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한 노비촉이라는 신경 작용제가 나왔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요원이 영국 땅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해 살인을 기도한 사건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네, 이 러시아 요원들이 영국 땅에서 화학 무기로 살인을 기도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동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가 다른 이사국인 영국의 영토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면서요. 이번 일에 대해서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한다면 안보리의 신뢰성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이 러시아의 외교관 맞추방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마치 러시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미국과 서방이 먼저 외교관들을 추방시켰고 여기에 대응할 뿐이라는 이런 식으로 라브로프 장관이 설명한 걸 비판한 건데요.
네.
네, 노어트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할 권리가 있다면서 다시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네, 이 미국이 비롯한 서방과 이 러시아 사이에 외교적 긴장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 이후에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외교관 150명을 추방하고 러시아도 같은 수로 맞추방했는데요. 이런 규모는 옛소련과 미국이 대치하던 냉전 시대 이후 최대라고 주요 외신들은 짚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 입장을 두둔하는 나라도 있다고요?
네,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예.
예, 중국은 외교부 논평 등을 통해서 서방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은 경솔한 행동이라면서 미국과 영국 때문에 국제사회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는 유럽 각국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조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유엔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냉전 당시에는 긴장이 높아져 상황이 손쓸 수 없게 된 것을 막는 여러 가지 통제와 소통 장치가 있었지만 옛소련의 해체와 함께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면서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서방 측이 각자의 입장만 강조하면서 냉전 시대보다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큰 조선사들을 합병해 세계 1위 업체를 만든다고요?
네, 중국에서 배 만드는 회사로 가장 큰 두 곳인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 줄여서 중선집단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 이 중선중공 간의 합병을 국무원이 예비 승인했다고 30일 중국어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조선업계는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상인데요. 그런데 이 합병으로 출범하는 중국의 새 조선 회사는 한국 업체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세계 1위의 기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현재 세계 1위의 조선사는 어느 곳인가요?
네, 한국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예, 제조 물량과 작업 난이도, 또 만드는 배의 무게 등을 고려해서 조선사 규모를 따지는 CGT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772만 CGT를 기록해서 세계 최대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병하는 중국의 중선 집단과 중선 중공의 CGT를 단순히 합치면 1040만 규모가 돼서 현대의 중공업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세계 수요의 13%를 담당하는 수치가 되는데요. 합병 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도 한국 업체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네,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중선 집단과 중선 중공의 매출액을 합치면 810억 달러 정도인데요. 한국 3대 조선 회사이자 시가총액 세계 1위 3위 업체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매출을 모두 더한 것의 두 배가 넘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두 조선사를 합쳐서 큰 회사를 만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중국 조선업체들은 그동안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싼 값에 수주해서 많은 물량을 만들어 파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때는 세계 시장의 40%까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박리담회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양대 조선사의 합병으로 큰 회사를 만들어서 규모 경제를 실천하겠다는 국무원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 조선사는 한국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선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매출을 늘릴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이 고부가가치 선박,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만들기가 어려워서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배들을 이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칩니다.
예.
예, 초대형 컨테이너선, 고용량 유조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대표적인 건데요. 중국 업체들이 이런 배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팔게 되면 러시아 등에서 발주가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선집단과 중선중공은 한국 업체들이 만들지 않는 배도 제조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합병하면 세계 시장의 지배력이 더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한국이 만들지 않는 배, 어떤 배들이 있죠?
네, 중선집단은 중국 해군의 1, 2, 3호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개량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중선중공의 합병 후에 두 회사 기술과 시설을 활용해서 크루즈선의 시장도 진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이 조선업에 신경 쓰는 이 배경이 뭔지도 궁금하군요.
네, 조선업은 제조업의 모든 역량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배를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철강 제품이 들어가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할 때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조선을 발전하면 그런 광범위한 관련 산업이 함께 이익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베트남이 틈새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확대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대상이 안 된다면 중국의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플로리다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범의 아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 연방환경청 EPA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플로리다 총기 난사범의 아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배심원단은 30일 연방검찰이 누르 살만 씨에 적용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만 씨는 수사관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남편의 테러 공격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처지였습니다.
네. 자, 지난주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살만 씨가 연루된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죠.
맞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2016년 6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올랜도에 있는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49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오마르 마틴이라는 이름의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만 29살이었던 마틴은 경찰과 총격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네, 자,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죠.
네, 범인 오마르 마틴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마틴은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던 중 자신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충성을 맹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이 일어난 나이트클럽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곳이어서 증오 범죄 하나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살만 씨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오마르 마틴의 부인인 살만 씨는 남편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이 사법 방해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처음에는 수사관들에게 남편의 계획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남편이 IS 선전 영상을 본다는 사실을 이 살만 씨가 알고 있었고 또 남편이 탄약을 사러 가는 길에 동행하고 이 범행 현장인 나이트클럽에도 남편을 데려다 준 일이 있다고 자백했다고 검찰 측이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배심 원단이 어떻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됐을까요?
유죄로 볼 만한 이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손전화 기록에 따르면 살만 씨가 이 펄스 나이트클럽에 남편과 같이 갔었다고 자백한 시간에 이 그곳에 없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실상 살만 씨는 남편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건가요?
네. 변호인 측은 살만 씨를 그다지 지능이 높지 않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단순한 여성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조정당했고 이 어린 아들을 잃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잘못된 내용의 자백서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배심 원단은 1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무죄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살만 씨는 무죄 판결이 발표되자 이 눈물을 흘리면서 변호인들과 포옹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살만 씨 가족은 처음부터 살만 씨가 무죄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다면서 지난 2년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 역시 살만 씨가 처음부터 재판에 회부돼선 안 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어떻게 항소를 할까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검찰 측은 배심원 판결에 실망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살만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유일한 용의자였는데요. 이날 재판정에 나온 희생자들의 유족은 무죄 판결이 나오자 굳은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 환경청 EPA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기준을 크게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콧 프루이트 환경청장이 이번 주말 관련 서류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2022년에서 2025년에 미국에서 생산될 자동차에 대한 현행 연비 기준이 적절치 못하다면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서류라고 합니다. 프레이트 청장은 다음 주에 워싱턴 인근 자동차 판매업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기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2011년에 나온 내용인데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연료 1갤런, 그러니까 3.75리터당 주행거리를 2016년까지 35.5마일, 약 57km로 늘리고 이후 점점 늘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비를 더 좋게 하자는 건데요. 같은 연료로 더 멀리 달릴 수 있으면 휘발유도 절약되고 또 배출가스도 아무래도 적게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런데 당시는 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높을 때였죠.
맞습니다.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현행 자동차 연비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자, 어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겁니까?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가 5월 말이나 6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될 새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연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갤런당 80km로 높이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2018년 4월까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그런 여유를 뒀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환경청이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업계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프루이트 환경청장에게 경비를 낮추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해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여러 번 말해온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환경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 그리고 환경 단체들은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겠다는 자세입니다.
네, 자, 그런데 보면 요즘 이 캘리포니아 주와 행정부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번 주 초에만 해도 이 상무부가 2020년 총 인구 조사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항목을 넣기로 한 데 항의해서 캘리포니아 주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고 또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이 환경 규제가 매우 엄격한 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으로 또 연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규정이 발효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대기 오염 기준을 정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스탠리 영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대변인은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면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할 그런 뜻을 보였습니다.
네, 자, 자동차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업계가 원했던 거니만큼 환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만약에 캘리포니아 등 이 일부 주가 따로 연비 기준을 정한다면 이에 맞추느라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변화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미국도 이렇게 기준을 낮췄으니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온실가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환경운동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두 번째 특별검사를 임명하라는 요구를 거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셔스 법무장관은 29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대신 존 휴버 연방검사에게 조사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세셔스 장관은 연방 상하원 법사위원회와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새 위원회 위원장은 세셔스 장관에게 특검 임명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특검이 있는데 왜 새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별도의 조사를 위해서인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조사,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러시아 사이의 공모 의혹에 관한 조사, 크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편향된 시각으로 수사를 벌이진 않았는지 또 FBI가 해외정보감시법 휘사를 남용하지 않았는지 독립적으로 수사하려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역시 두 번째 특검 임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또 휘사 문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 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미 연방수사국 FBI는 클린턴 전 장관 측이 경솔하긴 했지만 이것이 기소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난 대선 당시에 FBI가 트럼프 캠프 측 인사 카터 페이지 씨를 감청하면서 이 피사를 이용해 영장을 받았는데 당시 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영장을 받았다는 게 공화당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이 세션스 장관이 두 번째 특검을 임명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네, 특검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나중에 이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이 휴버 검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은 두 번째 특검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밥 굴라티 하원 법사위원장과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9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여전히 두 번째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의 조처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내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의 검사에게 일을 맡긴 건 이번 수사에 대한 세션스 장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특검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특히 또 이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크 메도스 하원의원과 짐 조던 의원이 29일 폭스 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두 번째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 고수했습니다. 두 의원은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 속해 있는데요. 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FBI의 두 직원이 5개월 동안의 이메일을 삭제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두 번째 특검 요구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그런 의혹을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는 모두 이런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모던 토킹의 노래인데요. 쉐리,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고 노래하는 쉐리 쉐리 레이디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전직 이중간첩을 겨냥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 사건의 배후를 러시아 정부로 결론짓고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은 러시아 스파이 독사 시도 의혹과 이를 둘러싼 외교 갈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을 뒤흔든 살인 미수사 사건.
2018년 3월 4일 오후 4시경 영국 남부 솔즈베리 소재 한 상가에 있던 긴 의자에 노인 한 명과 젊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에게 기댄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남자는 허공을 보며 손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빠진 그들은 신고를 받은 구급요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신원이 확인되면서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자는 러시아 정보기관원 출신인 올해 66살의 세르게이 스크리팔 씨였고 여자는 그의 딸 율리아였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신경화학무기인 노비촉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곧 중태에 빠졌습니다.
This is part of a group of nerve agents known as Novichok. Based on the positive identification of this chemical agent.
한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The government has concluded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Russia was responsible for the act against Sergei and Yulia Skripal.
두 사람에게서 검출된 화학 물질이 러시아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이 러시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스크리팔.
신경화학무기 공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스크리팔 씨는 러시아 군사정보국 GRU 대령 출신입니다. 스크리팔 씨는 옛 소련 시절 조직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04년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스크리팔 씨가 영국 대외정보국에 국가 비밀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스크리팔 씨는 징역 13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리팔 씨는 2010년 7월에 석방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상대 나라 간첩들을 교환하는 데 합의한 덕분이었고 이후 그는 위장 신분으로 영국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의혹에 쌓인 영국 거주 러시아 망명자들의 죽음.
스크리팔 씨 살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이벳 쿠퍼 영국 노동당 의원은 최근 내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러시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죽음 14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서한은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6년 런던에서 독살당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알렉산더 리트비넨코 씨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리트비넨코는 호텔에서 폴로늄 212 섞인 홍차를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부인 마리아나 리트비넨코 씨는 VOA에 러시아 고위 인사가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These people committed very serious crime, and Lugova was not even punished for this crime. He was granted.
마리아나 리트비넨코 씨는 용의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고 아직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영국 법원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리트비넨코를 암살했고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작전을 승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린 바 있었습니다. 부인 마리나 리트비넨코 씨는 지난 2013년 영국에서 사망한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죽음도 자연사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크리팔 씨 죽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러시아가 스크리팔 씨 부녀 살해 미수 사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영국 정부는 러시아를 성토하며 지난 3월 14일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The United Kingdom will now expel 23 Russian diplomats who have been identified as undeclared intelligence officers.
메이 총리는 이날 유회에서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고 자국 내 러시아 자산 일부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 내 가장 많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많은 나라도 러시아 외교관 추방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응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했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러시아의 행동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the type of conduct that the United States or allies can accept. But the president still remains open to working with the Russians.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행위가 화학 무기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수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간첩 혐의로 55명을 쫓아낸 이래 이번이 가장 많습니다. 당시 옛소련은 이에 대응해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자국 출신 직원들의 업무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가장 최근에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2월 대통령 선거 개입 혐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일시 추방한 바 있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캐나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알바니아, 그리고 호주 등 20개가 넘는 나라가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나토에 파견 나온 러시아 외교관 7명을 27일 전격적으로 추방했습니다.
외교관 추방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한편 러시아는 자국 외교관 집단 추방이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이번 살해 기도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몇몇 나라의 집단적인 비우호적 행위가 묵과할 수 없다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결국 3월 29일 미국 외교관 60명을 포함해 자국 주재 서방 외교관 150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CEO가 최근 공격에 부닥쳤습니다. 5천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정보가 한 회사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폭로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영국 가디언 신문은 최근 영국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확보된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보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판 사람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로 그는 페이스북용 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입니다. 1984년생인 저커버그 CEO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 다니던 지난 2004년 몇몇 동료 학생과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이란 이름은 동료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소개하기 위해 신입생들에게 배부하던 자료에 표지 이름을 땄습니다. 처음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페이스북은 이후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고 페이스북은 이제 경쟁업체들을 압도하는 대표적인 SNS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된 저커버그 CEO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그리고 제프 베저스 아마존 CEO 등과 함께 인터넷 시대를 상징하는 기업인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 CEO를 둘러싼 환경은 최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페이스북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페이스북과 러시아 스캔들 관련 논란이 가라앉는가 싶더니 최근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져 저커버그 CEO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되는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러시아 스파이 살인 미수 사건과 외교 갈등,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공경에 빠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미국 팝송 가사 중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count는 숫자나 돈 등 무언가를 세다는 뜻인데요. To count on someone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다, 기대하다, 또는 무언가 하기를 기대하다, 믿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can always count on me for help. 언제든지 나의 도움을 기대해도 돼. Can I count on you to not tell this to anyone? 이거 너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라 믿어도 돼? I was counting on her to finish her project. 나는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었어. I'm not counting on getting a response from him. 나는 그 사람에게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I'm counting on getting an A on the exam. 시험에서 A 받길 기대하고 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Can I count on you to not tell this to anyone? I'm not counting on getting a response from him. 오늘은 count o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부릅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멋있다고 노래하는 우울랄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I see that spark flashing in your ey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 남수단 내전의 재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15개의 남수단 원유 관련 기관에 대한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업체들의 수익은 남수단의 내전이 그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특정 미국산 관련 품목의 이전, 수출, 재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남수단은 세계에서 석유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수단은 전체 수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양이 대부분이며 국내 총 생산의 60%에 이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5년 동안 끌어온 싸움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 내전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압박이 강화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수단 내전은 수단에서 독립한 지 18개월도 채 안 된 2013년 12월 살바키르 마야르디트 대통령과 리에크 마차르 부통령 간의 권력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또 인권 유린과 기아, 영양실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폭력 사태로 인해 고향을 떠나게 된 가운데 거의 20만 명 이상이 주변 국가들로 대피했습니다.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개 기관들은 수단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수단 정부와 부패한 관리들은 이런 수익을 이용해 무기를 구매하고 국가의 불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불법 무장 세력들을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어트 대변인은 남수단 정부는 더 잘할 수 있다면서 남수단의 최대 공여국인 미국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유지시키고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수단 정부는 그런 관대함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가장 필요한 남수단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